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건강 세미나를 시작해서 한 주 전에 지난 안식일에 마쳤습니다. 낮밤 합쳐서 하루에 평균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청중들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끝나는 안식일의 강의 중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복.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에 대하여 여러 성경절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 복은 어떤 생명력, 언제나 그 복 뒤에는 번영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물질적인 축복이나 무슨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안식일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물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고 이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재와 임재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제목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가 뭘 알아듣겠느냐? 돌이 무슨 힘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생기도 없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신 중에 하나는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고 또 늘 같이 짝으로 잘 나오는 바알신과 짝이 되어 나오는 아세라 신도 있고 몰렉신, 담무수신 이런 여러 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여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성경에 없는 다른 신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도 있고 비너스 신도 있고 아폴로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신들 그리고 역사나 신화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사람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눈 근거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상상해서 나무나 어떤 그 금속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모하메도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전혀 그들에게 신적인 속성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조금 뛰어났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로 존재하시면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또 역사의 주관자로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른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간단한 이야기 한 가지가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하셨는데, 무슨 지시를 하셨는가 하면은 바알에게 제사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가질 땔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땔감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만든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찍어낸 목상을 가지고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중에 그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옆에 나무로 세워놨던 그 아세라 신상이 땔감이 돼가지고 다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서로 물어 가로대,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차렸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사야 6장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내 아들 끌어내라.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목상을 찍어버렸느냐. 당장 죽여버리겠다.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 전까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이제 그는 즉시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아니, 너희들이 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냐?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면 어떻게 다 찍어버리고 허물어뜨리는데 그게 가만히 있느냐? 그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여기 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요아스도 화가 나가지고 너희 자꾸 계속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가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하고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땔감을 만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끔 그 집에다가 이렇게 상을 모시고 있는 마리아 상이나 이런 상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때로는 그것을 이제 거두어 치울 때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했죠. 근데 사실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그 집 당사자들은 상당히 이제 약간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그거 치웠다가 변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쓰레기 치우듯이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큰일 날 일이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존재하시고 때로는 땅에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4학년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을 해서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목회를 나가야 하는데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한 번쯤 그런 갈등을 합니다. 내가 과연 목회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는가? 4학년 말이 되면 이런 갈등을 한 번씩 합니다. 저도 뭐 예외 없이 이런 갈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갈등을 하다가 꼼짝 못하고 저를 잡아놓은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제가 이 성경절을 보는 순간에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의 범위를, 하나님의 신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중에 그랬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들어선 길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는 말과 임재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찍 아내를 사별한 한 남자가 막 갓난 아이 하나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갖다 맡겼습니다. 이 아이는 뭐 도무지 영문을 모르고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고아원에서 삽니다. 열 해 동안 이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고아원으로 편지가 옵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아버지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앞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계시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존재고 그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이 아이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어떠한 신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믿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할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존재를 나타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증언할 재료가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하나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부리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그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구름이 덮이고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에 오셨습니다. 개인이 몰래 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들었습니까?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형상은 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그분이 그곳에 와 계심을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계명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분의 계명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목도했고 신명기 4장 32절로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 접근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너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이런 일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이런 일을 한 적을 너희가 옛날에 들어보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이렇게 너희를 친히 인도하신 줄 아느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신이심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십만 수백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여러 경우에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는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계시였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 빛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은 우리가 다 압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했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언제나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실 때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직접 나타나시지는 못하시고 그들이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저 그림이 이제 그 성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저기 이제 광채가 나는 저 쉐키나라고 하는 저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곳에 임재하시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저 쉐키나 그 밑에 그 궤짝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도 보면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계명이 있고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주 극치를 이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 자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뭐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계명과 사랑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 속에 들어오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명 속으로 들어가셔서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과 계명이 언제나 공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던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인간과 분리되어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딸려 있다고 했습니까? 계명과 사랑이 딸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재하셨을 때 그 법과 계명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 8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속에 임하신 후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법이 없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해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없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후에 그 법은 폐지됐습니까? 아닙니다. 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그러나 법은 남아있었는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록해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그 법이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다른 사람이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재림교인이 세탁소를 이제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뭐 옷 있으면 갖다 맡기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세탁소를 출입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좀 익혀졌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줌마와 이 세탁소를 출입하는 이 재림교인이 서로 이제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세탁소 아줌마가 재림교인에게 하는 말이, 아줌마 몸이 마른 걸 보니까 안식일 교인이시죠? 우리 아저씨가 아줌마 집에 옷을 갖다 드리러 가면 그 아줌마는 참 예의가 바르대요. 그래서 살도 안 찌고 예의 바른 거 보니까 안식일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반문했습니다. 뭐 마른 사람이라고 다 안식일교인인가요? 뭐 그렇진 않지만 대개 그렇더라고요. 저는 장로교회 다니는데 안식일교인들은 보통 교인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뭐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진 않은데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 구역반에 모인 사람들한테 안식일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온 사람들도 다들 그렇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맞기도 하고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 그 참외를 10개를 사가지고 오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5개를 이제 그 집에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뭔가 더 적극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안식일 교인들은 참 사랑이 많고 남 도와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검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자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고 자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계명과 그 계명의 정신은 사랑을 품고 사는 재림교인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기 생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 말 듣기 전에 미리미리 참회를 5개씩 가끔 줬으면 아마 더 적극적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미리 줬으면. 재림교회는 대체로 자기 생활에 충실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명의 정신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생명력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완벽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사랑의 정신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배운 사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시로 하기에는 조금 길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잠깐 메모한 것인데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 저 중동 지역 시내 광야 어느 한 곳에 세워진 성막, 성소, 지성소. 아, 그것은 주인과 함께 사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시던 아버지의 사랑,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감당치 못할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전 우선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들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 그것은 아버지의 그 애타는 소원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터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길이 없어서 죄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너무도 조용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모양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본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일 텐데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초월하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죄인을 구하시려 죄인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얕보고 경멸하며 배척하는 인간들, 불쌍한 인생들, 우매한 군중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도 무가치한 인생들과 언젠가는 함께 사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의 무지함과 뻔뻔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그리고 자기 사랑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사시고자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올라가시며 최상의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그러나 또 어찌 그 사랑을 피하리까?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는 언제나 계명과 사랑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사랑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전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이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고마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생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 미천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순결하고 순수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